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미국과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서 탈퇴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주재 파나마 대사가 1대1로 구상 탈퇴를 위한 문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그동안 1대1로 구상이 파나마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라고 물으면서 파나마는 이 구상으로부터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파나마 방문 이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과도한 통행료 징수 등을 이유로 미국이 운하 통제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지난 2일 중남미 순방의 일환으로 파나마를 방문해 물리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리노 대통령은 사회연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파나마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압력과 강압적 수단을 통한 미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중상모략과 파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201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되어온 1대1로 구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국제교역로 개발 계획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7일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현지에서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국회의장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 등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한국인들이 이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한 우의장의 초청에 대해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라며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의장은 한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의 정국에 대처해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과 우의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 고위급 관리와 가졌던 첫 공식 회동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수장이 어제 중앙아프리카국가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 종식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민주콩고 동부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다며 내전 당사자들이 총성을 멈추고 사태 악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민주콩고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콩고에서 내전을 주도해온 반군 동맹은 지난 4일 인도적 차원에서 고마 등 동부지역 일대에서의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후 남키부주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투치족 반군 M23 등 영내 반군 동맹이 지난주 점령한 고마에서 민주콩고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약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민주콩고 주재 유엔 사무소 비비안 반데 페레 부국장은 5일 현재 고마의 거리에서 2,000국가량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콩고는 수십 년 동안 종족 간의 긴장과 토지 및 광물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내전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가 미국과 우리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ICC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 인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초기 조사를 개시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 발부로 권력을 더욱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C 회원국도 로마 규정 비준국도 아닌 두 나라에 관할권이 없는 ICC의 이 같은 악의적 행위가 두 나라 안보 외교 정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ICC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대리인,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미한일 경제관계는 3국 협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의 모든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물론 방산업체 등 민간 기업들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딥시크를 응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이 이사국인 인권이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며 미국의 탈퇴가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미한일 경제관계는 3국 협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의 모든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우리 경제 관계가 중요한 이 전략적 관계의 근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our economic relationship can absolutely be the fundamental core. Of a strategic relationship that's critical right now.
해거티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미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현재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세 나라의 기업 대표들도 3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공급망 보호 측면에서 공동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y frustration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hip, frankly,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frustration between.
해거티 의원은 솔직히 내가 삼국 관계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내 지지율을 올리고 점수를 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있는 정치적 현실이라면서도 경제계 인사들은 양국이 이런 정치적 갈등을 넘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한일 3국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갈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 기복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균형주의자 관계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원 의원도 최근 VOA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세기 동안 역사적인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해거티 의원은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부채 속에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 방위비 지출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공동훈련이나 연구개발 혹은 생산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is going to look at every relationship with our allies and particularly strong allies like Japan, like South Korea, others. Let's find ways to be stronger together. And it's
의회에서 동맹국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민주당 측에선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인식하며 증액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해거티오는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선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비대칭적이고 비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들 국가는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일정 제한을 둬야 했다며 이들은 우리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An uneven set of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 We have non-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 And if you go back in time, I can explain i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미국은 교역국들과 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더욱 호혜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는 민주당 측과 대조적입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최근 VOA에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물론 방산업체 등 민간 기업들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딥시크를 응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 부처들의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오픈 AI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STX 엔진 등 내부 정보 보호에 특히 민감한 방산업체들은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딥시크 차단을 알렸고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도 직원들에게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오픈 AI의 Chat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딥시크 이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7일 브리핑을 열어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 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남 국장은 서방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 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큰일,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 생성형 A라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생성형 AI란 텍스트와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각종 정보가 해당 서비스 업체 서버에 수집됩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신생 AI 개발 업체로 이런 기술을 이용한 AI 어시스턴트 앱인 딥시크 R1과 딥시크 V3 등을 최근 출시했는데요. 이 모델들이 저사양칩을 사용하는 등 개발 비용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미국 OpenAI 최신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등 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에 대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별 보좌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그 정보에 접하려면 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버 시큐리티 액트는 정부 수사기관은 그런 거 없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 적법 절차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이나 방산업체 등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업체나 산업계는 그런 핵심적인 개발 동향이 노출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김 기자, 딥시크 출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딥시크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원본을 수정한 응용 앱을 만들어 재배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의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딥시크 응용 앱을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북한이 딥시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해킹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가짜 사이트나 기타 등등해서 정보를 절취하거나 피싱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종인 특보는 북한 해커들이 딥시크 응용 앱의 암호를 우회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백도어와 악성 코드를 심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양상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이 이사국인 인권이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며 미국의 탈퇴가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6일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구였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UN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very effective body.
킹 전 특사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탈퇴를 매우 반길 것이라면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하에 설립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지난 2018년 6월에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2월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했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근시안적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 consider it a very short-sighted view because there are many issues before the Human Rights Council.
북한을 포함해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탈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관련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인권이사회에서 시작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간,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출발점이 인권이사회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유엔이 2014년 발표한 COI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후속 보고서를 10여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이 이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이사회 개혁 주장과 관련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깊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물러난다면 오히려 반대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if reforms are needed and they are, the US should be involved heavily. And walking away cedes the floor to your opponent.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유엔 인권 이사회보다 총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탄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최근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가 더 많이 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 등 안보 문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은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억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It's forced labor which allows the nuclear program to exist. It's the repression that allows North Korea to devote all its resource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유엔이 현재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세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권이사회가 독재 정권을 보호하고 이사국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but instead it coddles dictatorships and gives them legitimacy.
러시아가 비록 2022년 인권 이사회에서 퇴출당했지만 중국 등 자국민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인권 침해국들이 인권 이사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쇼트 의장은 이어 오늘날 세계에서 전쟁과 갈등, 참혹한 상황을 일으키는 인권 침해국들이 유엔과 인권 이사회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전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 해당 인권 탄압 국가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슐트 의장은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의 질의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석좌는 다만 미국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창구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회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 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VOA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4월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북한 이탈 주민 수사 관련 규정은 통과됐지만 본인 의사 확인 관련 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2025년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 범죄자라 할지라도 북송하지 않고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앞서 통과됐지만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법 중 해외 탈북민을 보호하고 입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2020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의사를 통일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 유엔특별보고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2020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열리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간첩활동이나 기타 범죄를 이유로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탈북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법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VOA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자유권 규약하고 이제 3고문방지협약 심의할 때도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얘기가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그 국내법을 재입법을 하겠다.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입법 안 됐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이제 그런 그 강제송환 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입법 못한 거는 이제 뭐 그런 팩트니까 현재 제도로는 법제도로는 탈북자 보호가 불충분하다.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신 분석관은 여전히 한국에서 탈북민 신문을 정보기관과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면서 사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가봉,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모리셔스, 우크라이나가 심사 대상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호주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과 유엔과의 관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6일 이달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지난 4일 한국의 인권단체 등이 이후에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억류자 및 북한인권유린 피해자 실명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받았고 그들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유는 호주와 함께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할 연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과 관여하며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난 2024년 보편적 정례 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다만 EU는 서한에 담긴 제안을 올해 결의안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환기정위 워킹그룹과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북한의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상 씨 등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EU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 관련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회장은 지난 4일 BOA와의 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is about individual rights. Human rights about individuals.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are affected. It is very important.
이유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념사업과 진실 기록 등 비사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범죄의 문서화와 정보의 통합 관리 보존이 향후 조사와 기소를 포함한 책임 규명의 토대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보존된 정보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며 시민사회 단체, 학계, 피해자, 정부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중앙 저장소에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OHCHR이 북한의 공식 명령과 지침, 내부사진, 법원 문서, 피해자 인터뷰 기록,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와 원본 문서를 확보하면서 정보량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 규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비사법적 대응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별 법적 대응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일본에서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오토 원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 220만 달러를 압류하는 판결을 받은 것과 네덜란드에서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혐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진행된 사례도 주요 법적 대응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를 위한 기념관과 전시관이 건립되고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사가 이뤄졌으며 인권 교육 및 기록 보존 활동이 강화된 것도 이번 조사 기간 동안 강화된 비사법적 분야의 주요 대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과거와 다른 여러 변화가 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탈북민 수가 크게 줄고 탈북 패턴도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 1,047명이었던 탈북민 수가 2023년에는 196명, 지난해는 9개월 동안 181명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탈북민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남성들이 근무지에서 탈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탈북민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평양 문화어 보호법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새로운 법률 도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는 국가보위부 산하 특별단속조직 109 상무의 검열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강화됐다면서 이들이 수시로 전화기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실시해 외부 정보 유입이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UN의 북한인권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와 관련해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자국 내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례에서 보듯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e developments and the increased atten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what's happening with this reporting is really important and I'm really glad to see it.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정권의 검열, 통제, 처벌 강화는 그만큼 외부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be doing is communicating truth into North Korea, like the work of VOA.
아울러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의 실상을 고발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자유 세계를 경험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쟁과 무역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논의할 다양한 현안들이 한국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때 중국과 관련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4일 VOA에 중국에 관해서는 국가안보, 경제안보,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강압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도 미일 간 더 폭넓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 미일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방미를 통해 공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중 경쟁 문제는 분명 두 정상이 논의할 주요 현안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이 아직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매파들을 요직에 인선했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기에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for sure.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direction of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법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길 원할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과 양자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 미국과 조율하고 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오키 나오코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4일 VOA에 안보와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강력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양국이 공유하는 정책과 우려사항에 대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주로 확장 억제 관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확장 억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한국과 먼저 상의하고 일본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과 먼저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에 한일 모두 방위비 분담금에 관대하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자국의 방위와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이유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의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그의 후임자도 때가 되면 미국 대통령에게 똑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직접적인 표적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얻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의 국방, 강력한 미국의 억제력 제공, 북한의 비핵화, 아시아 동맹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북한과의 거래를 피할 필요성, 북한을 사실상 영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필요성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4일 VOA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 AI 투자 등 일본의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이시바 총리는 무엇보다 일본이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이번 회담에서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 미국의 AI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런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seen under this new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e lauding the fact that the CEO of SoftBank
특히 반도체야말로 AI의 심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과 관련해 집중할 부분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AI 분야에서 격차를 줄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와 국방 분야 선 구매를 발표해 관세를 피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구매하고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에 LNG 가스관 건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동해 가스전 대환 고래가 경제성이 없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그렇군요. 육군 특수전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군 부대인데 이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 부대에 어떤 지시를 했느냐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론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서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다가 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뒤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 특수임무단장도 증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휘하에서 국회 병력 현장 지휘를 했던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 지시에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다음 변론은 언제 열립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오는 11일에 열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의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 시추 결과가 나왔죠?
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 전문 기업을 동원해 동해에서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에서 탐사 시추를 해왔는데요.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부 장관 이 장관은 6일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동해의 가스전 탐사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해 영일만에서 대왕고래를 포함해 7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네.
그중 하나를 시추해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따라서 1차 시추 중 발견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나머지 6개 가스전을 탐사 시추해야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1차 시추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시추를 통해 기대했던 가스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스가 생성되는 암석과 가스를 가둬두는 암석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가스전을 시추해볼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2차 시추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가스전 탐사를 추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시추를 위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차 시추 결과를 외국 에너지 기업에 제공했는데요. 입찰 의향서를 내고 관심을 보인 외국 기업이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3월 말께 투자 유치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외국의 대형 석유회사인 엑슨모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등 여러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스전 시추에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가스전 사업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동해에서 유망한 석유 가스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부풀려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B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11도,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안주 영하 15도에서 영하 4도, 남포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 수풍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려집니다. 영하 22도에서 영하 6도, 황해남북도 밤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용녀는 흐리겠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개성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사리원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신계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장지는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립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10도, 원산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평강 영하 19도에서 영하 6도,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선봉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삼지연은 오전에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1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 먼바다는 오전에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1에서 2.5m 일고 오후에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3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ICC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 인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초기 조사를 개시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 발부로 권력을 더욱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C 회원국도 로마 규정 비준국도 아닌 두 나라에 관할권이 없는 ICC의 이 같은 악의적 행위가 두 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ICC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대리인, 직계가족들의 미국 입국은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로마 규정은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정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120개 국가의 서명과 60여 개국의 비준을 거쳐 2002년에 발효된 뒤 이듬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ICC가 설치됐습니다.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상 제재 대상자의 명단이 발표되는 시점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와 어제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는 이날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특사 임명 뒤 처음 만났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사와 그의 팀 그리고 나의 동료들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도 켈로그 특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우크라 민간인 안전 문제 등과 아울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오늘은 크루스크 작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라면서 관련 작전에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을 치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루스크 등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 중에는 북한군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들의 존재는 푸틴이 이 전쟁에 또 다른 국가인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내 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프 아부 카스라 시리아 과도 정부 국방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이익이 된다면 러시아가 군기지를 시리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라 장관은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 전복 이후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과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정치에는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스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군의 공세 당시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었던 러시아에 대한 과도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알아사드 통치 기간 동안 시리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해안의 타르투스 해군기지 그리고 북서부의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운영해왔습니다. 두 기지는 러시아군이 유사시 지중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현지에서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우의장의 초청에 대해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라면서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의 전국에 대처해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협조를 시 주석에게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과 우 의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 고위급 관리와 가진 첫 공식 회동이라고 한국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